것이 무엇일까? 참 아주 힘든 제목을 잡았습니다. 우리 빌립보서 3장 10절에서 17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려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찌하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된 그리스도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푯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무슨 일이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또 우리로 본을 삼은 것 같이 그대로 행하는 자들을 보이라. 아멘. 예, 신앙생활 할때 우리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 우리가 이 세상을 살 때는 두 가지 길이 있다고 봅니다. 첫째는 필요한 것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두 가지를 혼동할 때 우리는 하나님과 관계에서 멀어질 수밖에 없다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필요한 것은 1차적인 것은 의식주 문제입니다. 의식주가 우리에게 정말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의식주가 좀 충만해지니까요. 명예적인 문제를 거론하더라고요. 돈을 몇십만 불 주고도 LA 한인회장 나오기를 원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그게 이제 명예지요. 나라도 마찬가지고요. 또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시면은 그 다음에 이제 되어지는 것이 명예를 찾는 거라고 그래서 집사, 장로 이렇게 되는 게 명예랍니다. 아니지요. 내가 신앙생활 열심히 하니까 이제는 내가 지금까지 받은 은혜가 감사해서 이제 종의 형태로 내가 가서 섬겨야 되겠다 해서 집사가 되고 장로가 되는 것입니다. 저는 항상 감사한 것은 미국 교회를 생각했습니다. 저희들이 1985년에 미국 교회, 템플시티 미국 교회에 갔습니다. 7명이 참여하면서 거기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있는 스탠리 장로님이 계셨는데 아침 7시면 나와서 교회 모든 것을 점검을 하십니다. 교인들이 10시 40분에 와서 일부 예배를 시작, 성경부터 시작하는데 그 예배를 위해서 7시에 다 준비를 해놓고 돌아가셔서, 그 다음에 또 오시는 것을 저희들이 봤습니다. 그러면서 그 장로님의 그 삶을 저희 교회에 많은 영향을 끼쳤습니다. 저희들이 힘들 때 저희들에게 격려를 해주셨고, 물질로도 후원해주셨고, 7년 동안을 한 푼을 받지 아니하시고, 그 미국 교회를 사용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것을 생각할 때 바로 이것이 이 종의 모습이라고 저는 봤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제 세 번째는 이제 권세입니다. 명예를 얻고 나면 이제 권세를 얻으려고 합니다. 이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필요한 것.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러한 것을 넘어서 하나님이 내 생명의 중요함을 깨닫는 것입니다. 내 생명이 이 땅에서 살다가 그냥 갈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영원함을 찾을 수 있는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은 이 놀라운 은혜를 체험했고 그 신앙 고백을 우리에게 오늘 본문 말씀에서 들려주고 있습니다. 바울이 그 삶을 보면은 바울은 희망이랍니다. 바울.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희망이랍니다. 사울. 사울 왕도 있죠? 그 희망. 그런 의미가 사울이라는 뜻인데 사울이 어떻습니까요? 권세를 가졌습니다. 70인의 산헤드린 회원이 종교적인 문제를 다스리는 그러한 사울이었습니다. 그가 율법적으로는 청년이지만은 율법적으로는 높은 경지에 들어갔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였습니다. 그러나 그 율법을 거스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죽이고 하고 하는 그러한 일까지 했던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후에 그의 삶이 변화되었습니다. 오늘 빌립보서 오늘 3장에 있는 말씀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자기가 푯대를 향해서 가기 위해서 자기가 그리스도를 발견한 만난 것을 뭐라 하겠냐면 고상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높을 건데 그 고보다도 더 높은 그러한 것을 발견했노라고 그러면서 그가 그의 모든 것을 내려놓습니다. 로마의 시민권까지도 가말리아의 문화에서 교육받은 것까지도 모든 것을 주님을 위해서 다 내려놓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바울의 모습을 오늘 보면서 무엇이 중요한 것이냐 하는 것을 중요한 것과 필요한 것을 분명히 구분할 줄 알게 되면은 우리의 삶이 영생이라고 하는 생명을 획득할 수 있다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오늘 그래서 무엇이 중요한 것일까? 그 중요한 것을 찾아서 생활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데 저는 오늘 세 가지를 우리 성도님에게 제시를 합니다. 우리 중요한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첫째는 어떤 것이냐 하나님께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 삶 속에서 가장 먼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 됩니다. 아침 여러분이 가장 먼저 일어났을 때 어떻게 하셔야 됩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러한 기회를 가지셔야 됩니다. 가장 먼저 일어나서 커피 먹으러 가는 것도 중요하고 물 먹으러 가는 것도 중요하고 다른 것 하는 것도 중요하고 신문 보는 것도 다 중요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가장 먼저 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세상을 우리가 관리하고 다스리고 번성시키는 삶 자체가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일이며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그 일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을 기억하고 하시란 말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맡겨준 그러한 삶 오늘 하루 시작을 한다고 하는 믿음으로 시작을 하면은 그것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배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것은 우리 요한계시록에 보니까 그랬습니다. 요한계시록 4장에 보니까는 4장 8절에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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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럽니다. 홀리 홀리 홀리를 무려 세 번 보냅니다. 세 번은 성부 성자 성령이 삼위라고 하는 것 온전한 것을 의미한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 앞에서 네 생물이 네 생물입니다. 네 가지 생물을 가진 모양을 가진 것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그것은 네 생물은 무엇이냐? 사람의 모습을 가진 한 모습이 있고 사자의 모습을 가진 모습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소의 모습을 가진 모습이 있고 하나는 독수리의 모습을 가졌단 말입니다. 지혜를 가진 사람이요. 그 다음에 사자는 아주 용맹하지 권세죠. 권세를 가진 사자요. 힘을 가진 소요. 그 다음에 독수리에 능력을 가진 독수리. 모든 공중을 지배할 수 있는 독수리. 이러한 온전한 그러한 짐승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찬양하는 소리가 무엇이냐. 내 생물이 드는 찬미는 바로 첫째는 거룩함을 찬양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함. 두 번째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영원하심을 찬양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을 찬미할 때 첫째는 하나님의 거룩함입니다. 하나님은 죄가 없으시기 때문에 거룩합니다. 우리는 죄가 있습니다. 우리는 죄가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를 사함받아서 거룩하다라고 인정함을 받아야만이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우리가 사는 것이지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거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도서 12장 13절에 보니까는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랍니다. 우리가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은 어떤 것이냐? 하나님 말씀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경외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매 순간 우리는 말씀을 묵상함으로 우리 삶이 되어야 됩니다. 말씀을 묵상하지 아니하면 세상 것들이 나를 지배해서 세상을 생각하게 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 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 충성하는 삶을 살아야 된답니다. 하나님께 충성하는 삶을 사는 게. 신명기는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광야 생활 가운데에서 마치고 땅을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이제 모세가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교훈하는 말씀이 신명기의 말씀인 것입니다. 모세는 시내산에서 받은 율법과 법도를 대략 다시금 새로운 세대에게 다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세대는 영으로 나와 있지만은 60만 3,550명이요? 3,350명인가요? 60만 3,550명입니다. 남자만, 20세 남자만 60만 3,550명이 애굽에서 나온 세대입니다. 그들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다 죽어버렸습니다. 여호수아 칼렙만 제외하고는. 그러면 사람이 없지 않느냐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죠. 새로운 세대가 60만 1,730명이라고 하는 20세 이상 전쟁에 나갈 만한 청년들이 다시 합심해서 어린아이와 그 여자와 합치면은 얼마가 됩니까? 한 200만이라고 하는 그러한 인원이 지금 놓고 모세가 옛날에 하나님께서 주신 시내산에서 주신 말씀을 다시 들려주면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이냐 하는 것을 지금 말씀을 해 주는데 첫째는 충성하라는 거예요. 말씀에 충성하는 길,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길이 사는 길이라고 지금 교훈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내 영혼이 구원받기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첫째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을 여러분께서 내가 해야 되겠고요. 두 번째는 내 영혼이 구원받기 위해 사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내 영혼이 구원받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내가 아바부지라 부를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우리 성도가 되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은혜를 받고 지금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영으로 더불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중개해 주시는 삶을 사는 것이 바로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내가 구원받았다고 하는 그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구원파가 구원의 강조를 많이 한다고 그래서 그 구원파라고 그랬는데 그 사실은 그건 나쁜 거 아니거든요. 우리는 구원 받아야 됩니다. 구원은 어떤 거예요? 병든 자에서 병을 낫는 것을 구원이라고 그랬습니다. 물속에 빠진 위험에 빠진 자를 위험에 빠진 곳에서 건져주는 것을 구원받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구원받았다고 하는 건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세상에 빠져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건져주셨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내가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자격을 갖게 되고 하나님과 매일 교제하는 성령을 통해서 교제하는 내가 바로 구원받았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은 여러분께서 이미 세례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됨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자격을 받았고 성령을 선물로 받았기 때문에 구원받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구원을 이루기 위해 사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은 삶은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될 것이냐. 첫째는 주의 보혈 죄사함을 받았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받지 않은 사람들에게 구원받도록 인도할 수 있는 여러분과 내가 되어야 됩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는다고 하면은 그렇지 않는다고 하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이 안 되는 거지요. 다시 말해서 중요한 일을 내가 놓치고 사는 거가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성령을 받아서 승리의 생활을 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구원받았다. 그러면 구원받았으면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선물로 주신다고 그랬습니다. 죄를 사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의로운 자라고 인침을 받게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 내가 의로운 사람이거든요. 사실은 나는 죄로 가득 찬 사람이지만은 육신적인 것을 추구하는 사람이었지만은 예수님께서는 내 대신 십자가의 그 지심으로 그의 보혈로 우리를 의롭다 인쳐주셨다라고 로마서 3장에서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 모두가 다 죄인이랍니다. 그러나 3장 20절 이하에는 전부가 그리스도의 보혈로 여러분과 내가 의인한 침을 받게 되었다라고 지금 강조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의인이 되었단 말입니다. 의인아 부르게 된 거예요. 그러므로 구원받은 우리의 삶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승리의 생활을 해야 돼요. 승리의 생활은 어떤 것입니까? 세상에 물들지 않는 삶입니다. 세상을 부러워하지 않는 삶입니다. 무엇이 많고 적음에 대해서 거기에 도취되어서는 아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는 무엇입니까? 모든 그 같이 공용하는 것이요. 공용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많고 적은 것을 우리는 측정하지 말고 나에게 준 오늘 이 시간을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나에게 준 이 시간의 물질적인 것을 감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나에게 준 이 위치를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나는 왜 매일 이런 일만 하고 있느냐라고 불평불만하는 그러한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미달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비록 낮은 자리에서 청소하는 일을 한다든지 무슨 일을 한다 할지라도 그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는 믿음의 삶을 사는 것이 바로 성도의 삶, 성령을 받은 자의 삶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심판 때 천국 영생을 얻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언제 올지 알 수 없습니다. 주님이 속히 오신다고 사도 요한은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어떻게 오시느냐고 밤에 도적같이 오신답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도적같이 오시는 것은 뭐냐? 모르게 온단 말입니다. 아버지 외에는 알 사람이 아무도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데살로니가전서 보면은 준비한 자에게는 주님이 오실 때 아 오시는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언제다 하는 건 모르지만 아 주님이 오시고 있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깨어 있는 자이기 때문에 바로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것 그것을 추구하고 사는 자에게는 그 기쁨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고 하는 것을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이 땅 위에서 주님의 뜻을 순종하여 뜻을 이루어 나가라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세 번째 중요한 것입니다. 첫 번째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매일 돌리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어떠라고요? 구원을 이루어 가는 겁니다. 내가 구원받았으면 다른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구원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나는 물론 내가 구원받은 자로서의 생활을 해야 되겠지만은 또 구원받을 자를 위해서 우리가 전도를 해야 되겠고 그들에게 복음의 기쁜 소리를 전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 주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이루어가는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교회 삶을 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교회 삶을 통해서 주의 뜻을 이루어가는 밑받침 베이스 아주 기본이 되는 거예요. 아주 기본이 바로 교회에 모이는 것입니다. 교회에 모일 때 서로 무엇입니까? 사랑을 나누는 것입니다. 복음을 나누는 것입니다. 기쁨을 나누는 것입니다. 서로의 삶을 교제하면서 그 삶을 위로하고 격려하면서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7절, 18절, 24절까지 쭉 보면 하나님의 뜻이 나옵니다. 특별히 16절, 17절, 18절은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4장 1, 2, 3, 4절에 보면은 너희의 몸을 거룩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몸을 거룩하게 하라. 몸을 거룩하게 하는 것은 참 귀중한 거지요. 거룩하게 하는 것. 그 다음에 이제 요한복음 6장 40절에 보면은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에 힘을 쓰라는 것입니다. 영생에 있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 모두가 다 영생하기를 원하신다라고 6장 40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 볼 수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떤 것이냐? 물질 세계를 정복하고 지배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고 그랬습니다. 그들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생육하고 번성하랍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라. 그리고 땅을 정복하라. 바다와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고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까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말씀을 행하게 노력을 게을리하지 말라는 겁니다. 게을리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열심을 해서 그 일을 해나가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이 어떤 일을 하고 있습니까? 그 일은 무엇입니까? 바로 주님이 나에게 분부한 사명을 수행하는 겁니다. 그 일을 행하면서 불평하거나 불만해서는 안 되는 거거든요. 그 일을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승리자가 되는 거예요. 억지로 할 때는 그 승리자가 절대로 될 수 없습니다. 두 번째는 죄악의 세력을 타파해서 정복하는 일입니다. 죄악의 세력을 타파하십시오. 우리에게는 많은 유혹의 세상적인 것이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것을 물리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싸우는 것은 무엇입니까요? 공중 권세 잡은 영들과 싸움이라고 그랬습니다. 굉장히 무섭죠. 우리는 보이는 사람인데 보이지 않는 것과 싸우는 거라고요. 세상적인 거 싸우는 거예요. 우리 성경에 보면은 영지주의적인 문제가 나옵니다. 그건 전부 다 영적인 거거든요. 영적인 싸움이거든요. 오늘날 세계도 마찬가지 영적인 싸움이거든요. 지금 흐름이 그리고 인본주의라고 하고 말하고 있는 건 영적인 싸움에서 우리가 어떻게 이길 것이냐 하는 걸 알아야 됩니다. 얼마 전에 감사한 건 뭐냐. 케이크를 안 만들어줬다고 그래서 법정에 수를 당했는데 이제 대통령이 바뀌고 나니까 아마 그래서 그런지 모르지만은 승리를 안겨주었습니다. 거기에서 이기게 만들어주셨어요. 그래서 결국은 물론 그 베이커리도 문 닫고 다 했지만은 그 승리하게 된 것이 바로 영적인 싸움에서 이긴 거예요. 물질적인 걸 생각하면 만들어주면 되죠. 그런데 물질적인 것이 우리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지 못하면 죄악에 빠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영적인 싸움에 승리하기 위해서는 뭐냐? 말씀대로 순종하는 거거든요. 말씀은 바로 진리거든요. 말씀은 곧 생명이요. 말씀은 곧 하나님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 말씀대로 순종하게 되면은 현재 우리에게는 물질적인 손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어요. 위치적인 어려움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 편이기 때문에 승리의 길을 우리에게 안겨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이길 수 있느냐? 견고한 친을 파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우리 6장에서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1절 17절에서 우리에게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그랬습니다. 전신갑주, 진리의 허리띠를 띠라고 그랬어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요한복음 14장 6절에 바로 예수님께서 진리거든요. 진리로 허리띠를 띠랍니다. 예수님으로 허리띠를 띠래요. 의의 흉배를 붙이랍니다. 의의 흉배. 요한복음 16장 10절에 보면 의인하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내가 하나님께로 가니 이것이 의랍니다. 하나님께 가는 것이 무엇입니까? 죽음 아니셨습니까? 순종하는 거였거든요. 순종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리스도로 순종으로 가슴에 흉배를 붙이는 거예요. 말씀의 순종이거든요. 말씀의 순종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의 순종이 없으면은 우리는 세상 사람에게 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우리는 그 룰을 지나쳐서 우리를 공격하기 때문에 우리는 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말씀대로 나아갈 때는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승리하게 만들어 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평화의 복음에 예비한 것으로 신을 신는 거예요. 우리의 신은 평화의 복음에 예비한 거예요. 평화가 무엇입니까요? 평화는 공존 같이 사는 겁니다. 예비한 것으로 신을 신는다고 하는 거예요. 예비하는 것, 준비하고 이 모든 것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구원의 투구를 가지고 믿음의 방패와 말씀 곧 성령의 검으로 우리는 모든 것을 물리칠 수 있는데 이와 같이 여기까지 해가지고는 우리 잠자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깨어 기도하는 우리의 삶이 된다고 하면 깨어 기도하여 산다고 하면 분명히 이 죄악의 세력을 물리칠 수 있는 여러분과 내가 될 수 있다고 성경은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세 번째는요, 복음의 증거자가 되어서 복음을 선포해야 된다는 거예요. 때를 얻든지 때를 얻지 못하든지 복음을 증거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복음을 증거하면 우리 교회에 와야 되거든요. 그건 제 마음은 항상 그러고 있었는데 그렇게 되니까는 상한 건 제 마음밖에 상한 게 없습니다. 복음을 증거하는 것은 딴 거 없어요. 주 예수를 믿어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는 거예요. 복음을 선포하는 거예요. 열매를 맺게 하는 것은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 상황을 안다고 하면은 우리가 복음 전하는 것이 부담이 없이 기뻐집니다. 감사해지는 거거든요. 부끄림이 없는 거거든요. 믿든지 믿지 않니 그건 그 다음에 그 문제예요. 그러나 마치 마지막에 우리가 천국에 갔을 때 우리에게 하나님이 물을 때 뭐라고 할 것입니까? 옛날에 그런 얘기 있잖아요. 천국에 갔더니 성도들이 예수님과 얘기를 하더라고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목사 한 분이 올라왔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벌쩍 일어나서 그가 가서 그를 환영하면서 맞이했대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같이 있던 성도들이 우리가 올 때는 이렇게 반갑게 맞이 안 해주시고 왜 목사가 오니까 이렇게 반가워. 야 이놈아 이놈들아 아 지금까지 목사가 온 적이 있느냐 하면서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이 그랬다는 거예요.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이 담대하게 믿음으로 정말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자가 되었다면 그런 것이 없지요. 중요한 것은 직분에 관계가 없습니다. 우리의 말씀에 깊은 은혜를 받고 그 안에서 증거할 수 있는 여러분과 내가 된다고 하면은 그보다도 아름다울 곳이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복음의 증거자가 되어서 복음을 선포할 때 하나님께서는 기뻐할 것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여러 가지 많이 있습니다.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하는 그 사도행전 2장에 보세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성령이 너에게 임할 때까지 복음을 증거합니다. 그랬더니 그들이 그 말씀대로 순종해서 기도했습니다. 그 다음에 10일 후에 그들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결국은 성령이 불같이 임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성령이 불같이 임하게 되니까 그들의 삶이 변하게 됩니다. 그들이 지금까지는 무서워서 숨었던 베드로가 일어나서 그 열다섯 나라 이상의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합니다. 너희들이 죽인 예수 그리스도가 만약에 그때에 그 말을 성령에 충만되지 않고 했다고 하면은 감옥감밖에 되지 않습니다. 감옥에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도 감옥에 들어갈 것을 무서워하지 않고 무서워하지 않고 외치는 거예요. 너희가 죽인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날 우리의 구주가 되었다라고 담대하게 외치는 베드로의 그 모습은 성령의 놀라운 역사 아니고서는 할 수 없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3천 명 이상이 세례를 받고 교회가 시작이 되지 않습니까? 그 교회가 시작될 때 서로 자기 것을 자기 것으로 여기지 않고 놀라운 능력의 역사가 그 교회 예루살렘 교회에 충만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계속 좋은 것만 아니라는 것입니다. 로마 정부는 바로 그러한 것을 그냥 놔두지 아니하고 흐트러버리고 맙니다. 마치 여러분이 여기다가 물을 놓고 탁 치면은 흩트듯이 예루살렘 교회를 탕 쳐서 그냥 하게 되니까 거기 있는 사람들이 뿔뿔이 다 흩어졌습니다. 그래서 사마리아도 가고 땅 끝까지 복음이 전파되는 거거든요. 조용할 때, 안전할 때는 그 나라가 부패하고 신앙이 다운된다는 거죠. 무너진다는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핍박받고 핍박받는 가운데서 믿음의 생활을 할 때 그것이 얼마나 하나님의 그 성령의 역사가 큰 것인가 하는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오늘 바로 그렇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 그러한 일입니다. 첫째, 우리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부탁하신 신앙생활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무엇을 하든지 주 안에서 행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마음을 갖고 생활하는 것입니다. 내가 일하는 것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겁니다. 내가 걷는 것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왜요? 걷지 못하는 사람이 있는데 나는 걸 수 있으니 얼마나 행복합니까? 하나님이 이것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거든요. 내가 잘 씹고 잘 먹는 것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거든요. 내가 눈을 깜빡거리고 정말 잘 볼 수 있는 것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이 모든 하나하나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고 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내가 구원에 떨어지지 않도록 구원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내가 내 마음의 끈을 동여매고 삶을 살아야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경주를 해나가야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믿음의 경주에서 떨어지게 되면 구원에 떨어지는 것입니다. 믿음의 경주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의 도움을 받는 삶을 사는 겁니다. 내가 구하지 못하는 것 성령께서 친히 하나님께 간구해 주신다라고 그랬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에 보니까 내가 내 영은 나를 알지만은 성령은 하나님의 마음을 아신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께 간구하는 그 기도가 우리에게 분명히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을 믿고 간구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부탁하셨습니다.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라고 했습니다. 복음을 그러면 그건 뭐예요? 예루살렘 바로 우리 주위에요. 내 가정부터 인도할 수 있어야 돼. 이거 예루살렘이야. 유대는 내 주위에 있는 사람에게, 만나는 사람에게, 오늘 또 버스를 타고 가든지 오늘 또 걸음을 걸어고 할 때 나에게 같이 가는 사람에게 복음을 쉐어할 수 있는 믿음의 군병이 되자는 것입니다. 모이면은 무엇을 어떻게 했느냐, 무엇을 어떻게 했느냐, 서로의 삶에 필요한 것들을 논한 것밖에 없어요. 우리는 중요한 것을 논할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겁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다시 본문으로 돌아갑니다. 바울이 모든 것을 다 배설물로 여기고 정말 위에서 주는 표대를 향해서 달려갔던 예수 그리스도를 그가 영접하고 그의 길을 갔던 바울의 모습을 우리 한번 살펴보십시다. 결국은 바울은 처형당에서 그리스도를 위해서 자기 몸을 바쳤습니다. 내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내가 죽어보면 끝인데 이름도 없는데 라고 생각되면 전도 못합니다. 그런데 바울처럼 자기의 몸을 희생시켜 나갔을 때 만약에 바울이 예수님을 영접하지 아니하고 죽었다고 하면은 바울로서의 삶이 그냥 끝나고 말았을 것입니다. 아무리 권세를 가졌고 학문적으로 높고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살았고 하는 그러한 사람이었다 할지라도 그가 그리스도를 만나지 않았다 온다면 오늘날 많은 사람들의 입에 바울이라고 하는 이름이 올려지지 않을 것입니다. 한국의 속담에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기고 호랑이는 죽어서 거죽을 남긴답니다. 여러분의 이름을 남길 수 있는 이름은 다른 게 없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해서 나의 생명을 다 내어 놓을 때 드디어 하나님께서는 나의 이름이 빛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다고 하는 것을 우리 깨닫고 감사드려야 됩니다. 이러한 삶이 우리의 삶 속에서 매 순간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분명한 것은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이 필요한 것이 이 중요한 것보다 앞서가서는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중요한 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필요한 것을 허락해 준다고 하는 것을 우리 깨닫고 범사에 감사하는 믿음의 우리 모두가 되십시다.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자비하시고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저희를 사랑하셔서 자녀 삼아 주시고 우리에게 지혜를 주셨고 우리가 믿음의 군병으로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있는 은혜까지 허락해 주셨나이다. 주여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아버지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무거운 짐들이 있을 때 아버지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이 주시는 쉼을 얻음으로 아버지의 마음의 평강을 누릴 수 있는 믿음의 자녀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오늘 참여하지 못한 저희 성도님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그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여러 가지 움직일 수 없는 환경에서 참여하지 못한 자매님 있습니다. 형제님 있습니다. 아버지 그들을 긍휼히 여겨 주셔서 아버지 그 육신적인 그러한 문제로부터 해방할 수 있는 기쁨을 주시옵소서. 물질로 인해서 오늘 이 시간 참여하지 못한 형제도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들에게는 무엇이 중요한가 하는 것을 깨닫고 그 중요한 것을 위해서 필요한 것을 잠시 보류할 수 있는 믿음을 주여 허락해 주시옵소서. 오늘 저희들 함께 이 귀한 말씀을 우리가 들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말로만 우리 머리로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으로 굳건히 믿고 그대로 행할 수 있는 굳건한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